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에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다 같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비롯해서 교회, 국가 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한다면 몰지각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백성들 같아요.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제목으로 달기를 백성들의 헛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건데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설교 제목을 텅 빈 집착이라고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한 사회가 혹은 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락하고 쇠퇴해져 갈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를 지금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타락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본문을 썼을 때에는 이 예언을 썼을 때에는 앞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후를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매 맞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신 차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매 맞고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법적인 용어로 쓴다면 정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죄 안 짓고 법에 맞춰서 정당하게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재판정 안에서도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런 말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1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려서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뜻은 멸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언어가, 그 단어가 그래요. 멸절당한다.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의인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진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인자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려면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가정으로만 그냥 좁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 저 집안은 잘 될 거야. 확실해.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훨씬 좋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더 선하게 살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직업을 무슨 고급 직업을 갖는다 그런 얘기 말고 부모들보다는 자녀들이 잘 낳고 그리고 잘 성숙했고 그러면 그 집안은 잘 된다 안 된다?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어때요? 부전자전도 안 되지만 아버지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 나라도 보면 의인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두어감을 당하고 있고 또 1절 끝에 보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두어감을 당한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거두어감을 당한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죽임을 당하다예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거두어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두어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LA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본인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먼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부탁인데요. 기도하는데요. 내 남편 그냥 고통받지 않고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면 그럴 때 데리고 가시면 자비일까요 아닐까요? 아, 남아있는 가족들은 아파요. 근데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비로 해석을 될 수도 있죠.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악한 것이 막 황망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침상에 편히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무슨 폭군이 다스리던 조선시대 그러면 무슨 사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화 이렇게 늘어나고 폭군이 폭정을 하고 그러면 그 선비들이 아이 치사하다. 그래서 눈 닦고 손 닦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 버리고 그냥 서당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훈장 노릇하고 있고 그랬던 일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회에서 사회가 타락할 때는요 의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한 두 개, 세 개 하면 아멘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구체적인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이제 지적을 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나왔어요.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금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가보실래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야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런 데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야,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과 음녀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왜 간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신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런 컨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니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내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집으로 안 오고 옆집으로 가느냐고요. 왜 내 밥은 안 차려주고 옆집 아저씨 밥은 차려주느냐고요. 그리고 나하고 한 이불 덮고 같이 자야 되는데 왜 저 집 이불 덮고 자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라고 십계명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돌아왔는데 이따가 돌아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가 하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옛날에 저질렀던 짓을 향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데리고 오면 또 나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죄송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가슴 치면서 우리들을 돌아오게 만드셨는데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험담하고 또다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 황무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게디 광야와 같은 황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서 왔는데 세상에 포도와 열매가 있다만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는 푸르른 곳이 있어요. 농사지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인 거죠. 상수리 나무가 있고 모든 푸른 나무가 있어요. 번영한 거죠.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아래서 거기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산당을 져놓고 제사상 만들어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을 가면 저는 이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세상에 라스베가스에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면 왜 이렇게 새파래요? 그냥 초록색이 여기도 초록색 저기도 초록색 그냥 10% 둥둥한 거예요. 도심지는 빼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세상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지난 계속 그 들려왔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관악산에서 길을 받겠다고 그래서 관악산에 가서 그냥 절하고 제사 지내고 기 받고 내려왔다고 여러분 뉴스 못 보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기 받겠다고 외국 사람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설교는 제가 AI를 두 번을 썼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성경 그 묵상집 한번 썼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AI에도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국에서 무속인이 제일 많은 산이 어디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무속인이 제일 많은 산이 어디야?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제를 딱 달아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계룡산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재미나이 참고 이렇게까지 썼어요. 계룡산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초 켜놓고 돌멩이 쌓아놓고 빌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긴 저도 옛날에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너희 조상들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대통 야단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화딱지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산당을 막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진 거 아시잖아요.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대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그냥 정치 망명을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우면서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좋아하셨겠냐고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했던 짓을 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극을 넘습니다. 한계를 넘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여러분 집을 몇 채를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괜찮게 좀 살았거든요. 자가용이 2대 있었으면 그때 잘 산 거 아니에요? 그 집도 몇 채가 있었는데요. 저 구탄다고요. 무당한테 얼마나 갖다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까지 어린이들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5절 끝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여기서 자녀는 무슨 강아지 잡고 돼지 잡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잡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렉을 제사하는 거는 불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건수가 다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일을 했고요. 남왕국에서도 아하스도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죄를 저질렀고요. 유다가 멸망한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칫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다가 자꾸 세상에게 기웃기웃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물욕,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과 놓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속에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곁길로 빠질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하면서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요. 마치 생업을 하듯이 해요.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네가 그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 매끄러운 돌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 돌을 가지고 뭐 시냇가에 갔더니 아주 예쁜 뭐 매끌매끌한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매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보면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업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생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풍습으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재미삼아 한번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근석 들어보셨습니까? 남근석, 여근곡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뭐 치성을 드리면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치성을 드리고 목욕을 하면 임신을 한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데, 아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가서 그런 걸 보고 여기서 빌면 뭐 아기가 생긴다더라 뭐 어쩌더라 그러면서 그 비는 거는 아니지만 기념사진 하나를 쫙 찍어요. 그리고선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려서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를 빌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를 이사야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더 정신 못 차리는 일이 9절부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국을 의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앞에 부분을 좀 가서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북왕국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남쪽의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이 돼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왕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갖고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선 왔어요. 왔는데 도와주기는 물론 도와줬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아수르 왕이 유다 땅을 황폐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갔고 2차 공격이 있었고 3차 공격이 있었어요. 3차 공격 때의 왕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딱 해왔는데 히스기야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집트한테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첫 번째 행동이 그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오려고 하다가 아수르한테 패망을 해요. 지고 말아요. 근데 결론은 아수르가 지고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백성들은 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을 믿어요. 기업을 믿어요. 직장을 믿어요. 나의 일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에게 직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살면 비극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난을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공의를 내가 드러내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행한 일이 너희에게는 무익한 거야.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여기 가서 기웃하고 저기 가서 기웃하는 것 너희들이 백날 해봐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야, 너 우상 몇 개 있어? 다 꺼내와. 다 꺼내고 쫙 나열해봐. 그리고 네가 믿는 대로 한번 다 구해봐. 그 우상들이 너한테 뭘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쓸데없어질 것이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큼지막하게 10번간 글자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러나 10번간 글로 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but 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다 같이 읽어볼래요? 나를부터 시작.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야, 쟤네들은 쓸데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에게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과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얻는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짓을 또 하면서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